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6일 서울에서 열린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핵무장을 포기하고 하루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5주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로 분단 70년이 되는 지구상 유일의 분단 상황을 마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6일 독일을 방문합니다. 러시아는 1998년부터 주요 8개국 회의에 참석해왔지만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퇴출됐습니다.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 회의의 공식 의제는 무역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지난 2월 체결된 휴전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독립을 선언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 지도부와의 긴밀한 조율 아래 휴전협정이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원조와 경제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국방부와 국무부의 2016 회계연도 세출 법안을 심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지난 2일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2016 국방세출법안은 책정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북한 지원을 위해 지출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6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민들에게 지난 1990년 발칸 전쟁으로 인한 분열을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해 올림픽 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 5천 명과 함께 미사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보스니아 국민들이 전쟁을 통해 겪어야 했던 난민 수용소와 강제 이주, 부서진 가옥과 공장 등을 상기시키며 결코 전쟁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이슬람교도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인 등의 지역사회는 서로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건네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뿌리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인구 약 40%는 이슬람 문화권, 31%는 세르비아 정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15% 정도가 기독교로 분류됩니다. 한국에서 메르스 격리자가 1,66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한국 메르스 환자 수가 세계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유럽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 세계 메르스 환자는 1,172명으로 사망자는 479명에 달했습니다. 환자와 사망자 대다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환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이 요르단과 카타르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명입니다. 메르스 확진 판명을 받은 사람은 41명에 달합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6일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날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와 만나 국경협정 비준서를 교환하고 추가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40여 년간 이어진 양국의 국경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잠시 후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알기 쉽고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을 주문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북한을 핵 협상으로 끌어내기도 어렵고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다는 건데요. 자, 이에 대해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억제와 압박 정책 그리고 외교적 대화 정책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때까지 대북 군사 억지와 압박, 외교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을 강화하자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태난먼 민주화 시위 사태 26주년을 맞아 해외 중국인 유학생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양쯔강에서 460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한 가운데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과 인도가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은 일본 자위대의 자국기지 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V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미국은 북한 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때까지 군사적 압박과 외교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자, 이와 함께 핵 협상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자, 한반도 전망대 오늘은 북핵 문제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북핵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3일 현재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며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진정한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북한이 최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북 간 대화 중단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린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북한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6자회담 합의를 깨면서 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서 러셀 차관보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러셀 차관보는 이 같은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군사적 억제와 압박을 외교적 교섭과 적절히 섞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등 미한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강력한 대북 제재와 인권 압박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 측에 외교의 문도 열어두고 있다고 러셀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의 목표가 북한에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북한 정권에게 핵 개발과 동시에 경제적 지원도 받겠다는 희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러셀 차관보는 협상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겁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또 북한의 대화 의지를 알아보려고 더 많이 나아가고 노력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협상이 성공하려면 북한은 최소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각종 비핵화 의무와 약속을 존중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합의를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억제와 압박 정책과 외교적 대화 정책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연쇄 회동 이후 중국과 러시아 측이 북한에 대한 압박에 반대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미 네. 국무부는 이에 대해서 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6자회담에 나설 뜻이 없다는 북한에 대해 미 국무부는 추가 압박에 더욱 무게를 두었습니다. 머리 하프 미 국무부 전략 커뮤니케이션 담당 선임 보좌관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6자회담 당사국들은 대북 압박을 위해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과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정확한 묘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프 선임 보좌관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 고위관리들과 만나 대북 압박의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러시아 관리들과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프 선임 보좌관은 6자회담 당사국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 또한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의 하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2015 유럽 안보협력기구 아시아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나 인권 측면을 함께 보면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 장관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상황과 관련해 북핵이라는 난제가 가장 중대한 현안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는 경제난과 인권 문제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북한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데는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는 겁니까?
네,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켜야 행동이 변할 것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는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거론하는 데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비정부 기구 등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 게 없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으며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핵 협상을 위한 당사국들의 대화와 압박 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련 소식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을 강화하자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자, 이번 움직임은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북한 당국이 직접 선전 활동에 전면에 나서는 대신에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교화소 당국자들의 인터뷰 동영상을 내보낸 선전 방식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점을 좀 부각시켜보려는 그런 의도로 분석됐습니다.
네.
인터뷰 동영상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는 미국 내의 친북 사이트로 알려진 민족통신입니다. 민족통신의 노길남 대표가 특별 대담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인민보안부 교화국 부국장인 김걸 상좌 등 3명의 교화소 당국자들이 답변자로 나왔습니다. 이 동영상은 민족통신 방송인 민족TV와 무료로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면 민족통신이 주장하는 이 북한 교화소의 실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민족통신과 대담에 나선 북한 교화소 당국자들은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는 없고 죄지은 사람들을 교양하는 교화소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교화소에는 울타리와 감시 망루가 있지만 취침할 수 있는 방이나 세면장과 화장실 그리고 전문 의료진을 갖춘 병원과 회관 등 모든 시설이 잘 보장되어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점심 식사 후 낮잠 시간도 주고 오후 6시가 돼서 작업이 끝나면 작업복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고 목욕하는 시간도 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국제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용자들에게 먹을 것을 안 준다거나 매달아놓고 때린다는 등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모두 거짓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주장과는 달리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인들과 또 증거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는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죠. COI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 같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위성 사진들을 통해서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가 파악됐고 수용소 상황을 증언한 전직 경비병과 수감자 그리고 수용소 인근 거주자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COI는 북한이 4개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자료들을 갖고 있을 텐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14호 개천관리소, 15호 요덕관리소, 16호 명간관리소, 25호 청진관리소 등 4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국제인권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6곳의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웹사이트는 북한 내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기아와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그리고 영유아 사례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인 탈북자들의 증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정광일 대표는 지난 3월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가 제작한 동영상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 당국에게 그러면 자신이 수감됐던 요덕관리소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22호 회령관리소 간수 출신의 탈북자인 안명철 씨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가 제작한 동영상에서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범 수용소를 설치했다고 말하면서 정치범들은 가족까지 3대 전체를 잡아들이라는 김일성 주석의 교시가 진행됐기 때문에 가족까지 다 잡혀 들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북한이 이처럼 이례적인 방식으로 반박에 나선 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네.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악의 인권 실태가 폭로되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의 대상이 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인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물타기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노길남 대표의 민족통신이 해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제3자적 관점을 가장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인권 공격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한국 정부 관계자도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서 반박하는 기존 방식이 설득력이 떨어질 것을 감안해 자기들을 따르는 해외 인사와 매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전의 허구성과 관련 증언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탄도미사일의 이름이 뭡니까?
네, 현무2B라고 명명됐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지난 3일 충청남도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최근 개발에 성공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한국 정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탄도미사일의 성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을 해서 사거리가 최소 500km에 이를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12년 미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종전의 300km에서 800km로 늘렸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지 2년 8개월 만에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현무2B 탄도미사일의 개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개발된 현무2B 신형 탄도미사일은 올해 말부터 한국 육군 미사일 사령부 예하기지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유사시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탐지하고 추적해서 격파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타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또 철매2 이 개량형 유도무기 시험 발사 장면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이 유도무기는 어떤 성능을 가졌나요?
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무2B와 함께 철매2 개량형 지대공 유도무기의 발사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철매2 기본형은 10에서 15km의 중고도를 비행하는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지대공 유도 무기인데요.
네.
한국군은 이 기본형을 독자 기술로 개량해서 15km 이상의 고도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철매2 개량형 유도 무기는 하층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전력으로서 또 다른 이름인 한국형 패트리엇으로도 불립니다.
이 현무2B를 시험 발사한 안흥시험장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관을 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92만평 규모의 안흥시험장은 유도무기와 함포 등 각종 개발 무기를 시험하는 곳이고요.
네.
한국군의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이 안흥시험장을 방문한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군의 핵심 대응 전력을 개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유도무기의 시험 비행을 직접 참관하고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힘은 첨단 국방과학기술에서 나온다고 격려하면서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도전 정신으로 첨단 무기 개발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개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고 또 개발에 힘쓰는 배경은 뭡니까?
네, 한국군은 현재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800km 탄도미사일은 개발이 상당 수준 진척됐으며 최근 모의 실험을 통해 미사일의 비행 자세와 제어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이 사거리 500km 이상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800km를 개발 중인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300에서 550km의 스커드 미사일과 1000에서 1300km의 노동미사일, 3000km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거리 13000km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북한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북한 인민군 전략군은 지난 4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군의 발사 시험이 미국의 승인 아래 미국의 미사일 기술로 미 군부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벌린 꼭두각시 노름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네.
전략군 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지금 이 방송에서는 전달하기에 아주 부적절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온갖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함께 북한 전략군은 일단 선정된 관역에 대해서는 불바다가 번져지게 할 면적 타격에도 그리고 골라가며 소멸할 정밀점 타격에도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다고 위협하면서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전략군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현무2B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까지 한 주 동안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2003년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연속극 올인의 주제가입니다. 처음 그날처럼 박용화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너의 손 잡은 채 나는 울고만 있었지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그땐 우리 서로 웃을 수 거라고 긴 기다림은 내게 사랑을 주지만 너에겐 아픔만 남긴 것 같아 이런 날 용서해 바보 같은 날 언젠가 너 다시 만날 그날이
보게 된다면 눈물 흐를까 슬픔만 남긴 것 같아. 이런 날 용서해. 바보 같은 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너를 내 품에 안고 말할 거야. 너만이 내가 살아온 이유였다고. 너 없이 나도 없다고. 언젠가 힘든 이 길이 끝이 나는 날 그대 곁에서 내
Many people hold me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actions and reputation of the global football community.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2일 사임 의사를 밝힌 제프 블러터 국제축구연맹 회장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줄여서 피파라고 부릅니다. 블러터 회장은 앞서 피파 고위 간부들의 부패 사건이 터진 뒤에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회장 선거에서 승리해 5선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문이 계속 커지고 미국과 스위스 당국의 수사가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올해 79살로 스위스 비스프에서 태어났습니다. 로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아마추어 축구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스위스 아이스하키 연맹에서 일하면서 체육행정과 인연을 맺은 블라터 회장은 1975년 피파 기술이사로 참여하면서 피파와의 긴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 최대 체육용품 업체인 아디다스 창업자의 아들이 블라터를 피파로 이끌었습니다. 피파에 합류한 블라터 회장은 주앙 아벨란제 전 회장의 측근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기술위원과 사무총장을 거쳐 1998년에는 피파의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후 월드컵을 세계 최대의 체육축제로 키우고 피파에도 막대한 수익을 안기면서 최고의 행정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회장직도 17년간이나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부패 의혹이 제기됐었고 결국 피파 최대의 부패 사건을 견디지 못하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피파의 전현직 고위 간부 14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지난 24년간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 등에서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정부도 별도의 부패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미국과 스위스 정부가 블라터 회장을 겨냥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피파 회장까지 기소되는 사태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이번 주 전격 사임 의사를 밝힌 제프 블라터 피파 회장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번 주 태난먼 사태 26주기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죠.
네, 중국에서 태난먼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26년이나 흘렀는데요. 지난 1989년 6월 4일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이 민주화 개혁 또 이 공산당 부패 청산을 요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를 군대가 유혈 진압한 사건이었죠. 당시 이 학생 시위가 4월부터 본격화됐었는데 5월에는 수천 명이 광장에 모여서 단식투쟁에 돌입을 했고요. 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규모가 더 커졌는데 위기를 느낀 중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했지만 시위대가 저항하자 결국 군대를 동원해서 유혈 진압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1,000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예, 아직도 정확한 통계는 이제 나와 있지가 않죠. 뭐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 아니면 국제 사회가 집계한 것 다 다릅니다. 하지만 1,000명 이상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중국 당국이 이후에 지금까지도 태난먼 사태와 관련된 논의나 집회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이 태난먼 사태 기념일 6월 4일을 전후해서요. 태난먼 광장 또 당시에 베이징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동조 시위가 있었는데
네.
이런 동조 시위가 벌어졌던 곳들에 대한 경계가 크게 강화되는데 올해도 이 당일날 태난먼 광장 사진을 보니까요. 이 공안과 무장 경찰이 대거 배치됐고요. 이 광장을 찾은 관광객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네.
뭐 광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삼엄한 경계가 펼쳐져 있고 이 금속 탐지기 같은 그런 새로운 검색대들도 보였죠. 그리고 이 태난먼 기념일이 다가오면 이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데요. 여기에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서는 가택연금을 시키거나 강제로 여행을 보내는 등 통제를 강화하면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비난이 계속 있었죠.
네. 자, 중국 내에서는 이렇게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들은 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고요?
네, 이 서한은 미국 조지아대에서 공부하는 구이라는 유학생이 작성을 했고 10명의 유학생들이 공동 서명을 했는데 다들 이제 중국인으로 해외에서 나와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이죠.
네.
사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난먼 사태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통제가 그동안 굉장히 심했습니다. 26년간.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도 이 태난먼이란 단어뿐만 아니라 이거랑 관련된 단어를 쳐도 이 검색 결과가 나오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중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 태난먼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이 유학생들은 해외에 나와서 이 태난먼 사태에 대해서 이제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또 이 중국의 젊은이들도 진실을 공유하고 당시 태난먼 광장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개 서한을 쓰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유학생들은 또 서한에서 당시 학살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범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태난먼 사태를 잊거나 용서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개 서한이 중국 내부에서 퍼졌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검열이 어려운 PDF 형식의 문서로 중국 내부에서도 일부 학생과 시민들 사이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공유된 것을 알 수 있는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중국 관영 매체가 이 유학생들의 공개 서한을 반박하는 사설을 이례적으로 싣고 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환구시보의 영문판이 이 글로벌 타임스입니다.
네.
이 글로벌 타임스에 실린 사설은요. 이 공개 서한이 중국의 현 체제를 공격하고 26년 전 태난먼 사태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또 이 외부의 적대 세력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서한이 정말로 학생들에 의해 작성됐다면 외국에서 세뇌를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설 때문에 오히려 유학생들의 공개 서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생기면서 이 글로벌 타임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 문제의 사설이 삭제돼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도 태난먼 사태 26주년에 맞아서 입장을 밝혔죠.
네, 매년 관련 성명을 내고 있는데요. 올해도 미국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요. 이 중국 정부가 태난먼 사태와 관련해서 구속된 활동가들을 풀어주고 또 태난먼 사태를 기념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이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네. 자, 그럼 중국 정부는 태난먼 사태 26주년에 맞아서 어떤 입장입니까?
외부의 이 꾸준한 진상규명 또 재조명 요구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데요. 중국은 태난먼 사태를 1980년대 말에 벌어진 정치적 풍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이번에 이 태난먼 기념일을 전후해서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 1980년대 말 발생한 정치적 풍파라는 또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또 당에 이미 명확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중국 본토에서는 이렇게 통제가 심하지만 홍콩에서는 이 태난먼 추모 집회가 열렸고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평화적인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양쯔강에서 대형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죠.
네, 이 사고가 지난 1일 밤 9시 30분쯤에 양쯔강 중류 후베이성 젠리현 부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배는 충칭시의 한 국유기업이 운영하는 둥팡지싱이라는 대형 유람선인데 한국어로는 동방의 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배가 장쑤성 난징을 출발해서 충칭으로 향하던 중에 강한 회오리 바람을 만났고요. 이 배에서 탈출해서 구조된 선장과 기관사에 따르면 이 회오리 바람 때문에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배에는 456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서 탈출하거나 구조된 사람은 14명뿐입니다.
네. 자, 이제 배가 전복된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요. 엄청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442명이 이제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생사가 불명인 그런 상황이죠.
예.
결국 이제 구조 작업에 진전이 없자 결국 중국 당국이 선체를 인양했는데요. 침몰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5일에 유람선을 인양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전엔 뒤집어져서 강 아래로 잠겨서 선체가 이제 거의 수면 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인양이 되면서 다시 제대로 이제 뒤집어진 상태를 원상복귀를 해서 수면 위로 올렸는데 중국 당국에 따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물을 빼고 선체 내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하게 되는데 물 속에 있을 때는 워낙 시계도 좋지 않고 유속도 빠르고 해서 잠수부들이 거의 배 안으로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탈출하거나 구조된 사람이 14명뿐이고요. 일단은 인양한 상태에서는 생존자가 있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442명 모두 사망했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네. 자, 지난해 한국에서 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요. 그때는 인양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인양이 이루어졌네요.
네. 사실 한국 세월호는요. 아직도 인양되지 못하고 물속에 가라앉아 있죠.
예.
지난 4월에 사고 일주기를 즈음해서 인양 결정만 내려진 상태인데 인양이 미뤄진 건 사고 초기에 일단 선체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하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네.
또 세월호 사고 현장의 경우에 이번에 중국 유람선 침몰은 강해서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는 바다라서 수심도 훨씬 깊고 또 유속도 훨씬 빨라서 인양 자체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번 사실 양쯔강 사고에서도 인양을 반대하는 가족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닷새가 지났고요. 생존자가 남아있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으로 인양을 결정한 겁니다.
네. 자, 유람선 침몰 원인 밝혀졌습니까?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사고 원인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한 점의 의심도 없게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건 혹시 당국의 어떤 이 관리의 부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과 불만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 당국이 바로 이 점 때문에 신속하게 사고 규명을 밝히려는 모습인데요. 앞서 이 배에서 탈출한 선장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고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후에 이 배를 무리하게 증축했다거나 아니면은 이 악천후인데 무리하게 운항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라 인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배의 크기를 상당히 늘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유람선 둥팡지신의 원래 길이가 60m였는데요. 예, 승객과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76.5m까지 늘 60m짜리 배를 15m 이상, 4분의 1 이상 더 길이를 늘린 것이죠.
네.
물론 아직 이런 개조가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닌데 하지만 지난해 한국 세월호 침몰 사고 때도요. 무리한 개조가 배의 균형을 아무래도 안정성을 나쁘게 만들고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배를 무리하게 운항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선장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고 했고요. 지금 양쯔강 주변은 우기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운항하기 어려운 날씨라는 기상국의 경고가 사고 발생 30분 전까지 7차례나 있었는데 선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보도가 지금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중국 매체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중국 기상국도요. 사고 당일에 배가 운행하기 어려운 정도인 초속 35m의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고 밝혔는데 만약에 선장이 기상국의 경고를 무시한 게 사실이라면은 선장은 물론이고요. 또 무리하게 유람선 운항을 결정한 이 선사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난 유람선은 충칭시의 국유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유람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선장이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한 데 대한 비난도 있던데요. 이 한국 세월호 사고 때도 이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구조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먼저 배를 탈출했다가 이 집판에서 중형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 사고 선박의 선장, 기관장이 사고 발생 후에 배에서 나와서요. 헤엄쳐서 이제 무트로 올라온 후에 구조가 됐는데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공안에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만약에 선장 말대로 정말 회오리 바람 때문에 배가 갑자기 뒤집어졌다면은 뭐 미처 손을 쓸 겨를도 없었겠죠. 네. 하지만 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요.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로 당시 뭐 주로 이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 300여 명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세월호 선장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하고 또 승객들을 배에 버리고 탈출했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받아서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는데 이번에 이 양쯔강 침몰 사고에서는 어떤 이제 앞으로 일이 벌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네, 이번 주 미국과 인도가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 일정 중에 하나로 인도를 방문했는데요.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앞으로 10년간의 새 전략 방어체계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 두 나라 군사협력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두 나라 모두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도는 중국과 접해 있고 미국도 이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중국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한 해상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한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실 인도가 그동안에는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미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을 했었는데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산 무기 개발을 강조해왔고요. 이번에 미국과의 안보 협정에서도 군사 기술 또 군사 무기의 공동 개발 또 생산을 통해서 인도의 국방 태세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처음이라서요. 생화학 방호 장비 또 휴대용 발전기 같은 이제 소규모 장비의 공동 개발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 사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앞으로입니다.
네.
항공 모함 또 제트 엔진의 설계와 건조에서의 협력을 실행하기 위한 대화를 촉진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건데 전문가들은 만약에 이 항공모함 공동 건조가 실행에 옮겨진다면 두 나라 협력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 중국의 군사력 확대가 두 나라 군사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더 높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들어서 군사력 확대를 더욱 빠르게 추진해 왔고요. 특히 이제 앞서 발표한 국방백서에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향으로의 전략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존의 방어에서 방어와 공격 또 국경 근처에서 먼 지역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상 군사력 확대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와 미국 모두 우려하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카터 장관도 처음으로 인도의 해군기지를 직접 방문하고 해상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중국의 국방백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중국의 이런 군사력 확대 때문에 이 관련 지역에서 주변 지역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지고 그런 요구에는 언제든지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네. 자, 두 나라의 정례 해상 군사 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카터 장관이 인도의 양국 해상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
네.
앞으로 일본 해상 자위대도 초청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두 나라만 이제 인도에서 실시를 해온 것인데 아직 인도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에 해상 훈련에 일본이 참여한다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이유로 일본 해상 자위대가 인도양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인데 일본 정부는 이제 이 아베 총리가 정부 들어서 군사력 확대를 계속 추진해 왔고요.
네.
특히 그 중에 하나로 최근에 방위 규정을 개정하고 자위대의 활동 영역의 제한을 사실상 없앤 바 있습니다.
네. 아시아 안보 태세와 관련해서 이 필리핀과 일본이 군사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라는 그런 소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일본과 방문 부대 지휘 협정 체계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협정이 뭐냐면 일본 자위대 소속 항공기와 함정들이 재급유 또 이제 물자 조달을 위해서 필리핀의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두 나라 간의 군사 훈련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필리핀이 왜 일본 자위대 자국기지 이용을 허용하는 이 방안을 검토하는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도와 마찬가지로 역시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한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네.
필리핀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면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에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 필리핀과도 가까운 곳인데요. 스플래틀리 군도라는 곳에 인공섬을 조설하고 이 군사기지로 보일 수 있는 이 활주로, 뭐 부두, 뭐 유류 보급 시설, 막사 이런 것들을 짓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은 만약에 중국이 이 활주로 공사를 마치고 전투기를 여기다 배치할 경우에 자국 전역이 작전 범위에 드러난다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국의 국방 백서
네.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군사적 영향 확대를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높은데요. 필리핀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이런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속에서 다른 나라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해 왔는데 그런 차원 중에 하나로 일본과도 이제 방위 지원을 받고 대신에 일본 자위대의 자국 기지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죠.
네, 방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위 지원을 받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연합훈련 외에요. 이번에 이제 일본과 필리핀의 정상회담에서 이 일본의 방위 장비와 기술을 필리핀에 이전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일본이 지난해에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방위 규정을 개정을 했죠. 이번에 필리핀에 이제 이전할 수 있는 기술로는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일본의 P3C 대잠 초계기와 관련 레이더 기술을 지금 일본 언론들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P3C는 원래 이제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것인데 지금은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으로서는 필리핀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 남중국해 진출이 더욱 용이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약에 인도와 미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일본 해상 자위대가 참여하게 된다면 인도양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고
네.
또 필리핀과도 이 필리핀 군사기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확정이 된다면 남중국해에서 활동이 용이해지는 것이죠.
네. 자, 김근삼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끝으로 김도향의 노래 시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난 어디로 돌아갈까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아니 모두 나를 꿈의 시작은 너무나도 멋져서 그 모든 걸 잃었다면 난 정말 행복했을까 아님 또 다른 고민의 밤을 지을까 단 한순간을 택하기엔 추억이 많아 가슴 한켠 숨어있는 후회도 내가 흘러간 세월이 가려주겠지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2년 6월 7일 오늘 미국이 태평양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Admiral Spruance, his ship and his men. have won the Battle of Midway. One of the most decisive victories.
사흘 전 일본의 야마모토 해군 대장이 7척의 항공 모함을 이끌고 하와이 북서쪽에 위치한 미드웨이 섬 미군 비행장을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던 미군은 함대를 섬 인근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어 미군 전투기가 일본 항모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일본군 항모 4척과 항공기 332대가 파괴됐고 3,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로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979년 6월 7일 오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Words of the ancient song rise from our heart. I have become like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입었던 죄수복을 입고 교황을 맞이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수용소 방문은 가톨릭교와 유대교 간의 반목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한 해 전 폴란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이 되기 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가까운 크라코우에서 대주교로 사역했습니다. 이후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가톨릭교와 유대교 간의 화해를 모색해 바티칸과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살아생전 종교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는 오늘날까지 평화의 사도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By all the powers vested in me, I claim this island and name it.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초대 대통령으로 왜 조지 워싱턴을 뽑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God bless George Washing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이 붕괴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부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까지 미국 역사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다양한 미국 역사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매주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드디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사랑의 추억 연가와 English with You,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